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아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나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어떤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죠. 또 그 행성들은 스스로 또 자전합니다. 아름답게 이런 그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참 신묘박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에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이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행성들이 도는 데에는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의 흐름은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한 근원이 있을 텐데 그 근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행성들을 지으실 때 쏟아부으신 사랑의 에너지, 바로 그 에너지가 그것을 돌게 하고 그것을 도는 것을 또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47장 2절의 가사를 보면 참 제가 부를 때마다 감복하게 됩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만물이 있습니다. 이 만물 안에는 각 개체의 피조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모든 피조물들의 합체가 바로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아 이것은 정말 완벽한 조화이구나. 뭐 완벽한 하나의 완성품이로구나 하는 그런 하나로 드러내고 있을 때 그 만물이 증거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자연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이것의 존재의 시작과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와 축복이 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다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회심 후에 그 자신의 삶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하늘의 일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들이 계획되었고 성취되었고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의 겉으로 변화된 배경과 과정을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익숙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4절에서 9절까지 초반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자랑거리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것의 골자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 민속적인 메시아관으로 잘못 빗나가게 했고 그것을 신봉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고백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봉하는 그런 자신의 히브리인 됨과 그리고 민속적인 메시아관을 주장하는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신흥 기독교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신실했던 우리 집사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때 당시는 사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인간 하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신념의 확신 아래 교회를 핍박하는 걸 당연시하고 그리고 성도를 범법자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관으로는 너무나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크게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14년 정도를 자신의 만난 예수와 예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는 그런 홀로서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년 반 정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독교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했고 그 후로 11년 정도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지역에 최초로 생긴 교회 안디옥 교회에 거기서 섬기던 바나바라는 우리 훌륭한 일꾼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청빙되었죠.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기독교 전파의 시발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으로부터 시작 펼쳐지게 된 것이죠.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이건 로마로 이제 가는 그 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 곧 인류의 역사를 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범법자 취급하던 사람이 180도 전환되는 그런 극명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일어난 변화. 바로 저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랑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낱 배설물로 취급되었는가. 아무런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정말 2차적이고 3차적인, 부차적인 것으로 또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재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참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신령한 차원에서의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발견하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존 가치관을 확 바꿔버린 그런 기회가 된 것이었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인간 사이드에서 체득한 것 그리고 바뀐 것 이것을 겉으로 보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바울의 구원을 받은 차원 이것을 인간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측면에서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훨씬 더 많은 그 10의 9 이상을 말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이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아주 함축된 말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즉 하나님은 보이세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아십니까? 성경 읽기 전에 알 수 없죠. 성령 받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쉽지 않은 이해다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 이게 아주 쉽죠, 그죠?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하면은 지킵니다. 그 지키면은 그 사람을, 지킨 사람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어떤 뭐 계약의 관계를 맺고 있고 하죠. 그럴 때 그 계약의 의무에 충실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 그것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신 그런 결과를 내가 나의 의로 받았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감동이 있는 깨달음이 계속해서 이제 신자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일을 알아야 한다라는 전제 아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인류에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에 따라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늘의 유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 어떤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구원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 바울의 구원이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신비나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막 뛰어가던 바울의 달리기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그 계획을 추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된 것으로서 사람에게 선물로, 무상의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기저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이 무작정 단번에 사람이 땅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죠. 그렇게 성급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농익게 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분명하게 성취돼서 준비 완료되고 그리고 준비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작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급하게 나는 사랑이니까 인류를 구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사랑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동의와 협력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협력에 의해서 인간 구원의 근거가 하늘에서 완벽하게 준비되고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치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땅에서 일어나게 하는 구원, 그것을 지키신 것이죠.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안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축복이 흘러가듯이 언제나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지로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자신의 배려가 필요하다면 배려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노력을 내놓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대의 죄와 잘못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면서까지 함께 가자고 하시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사람이 부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로서 생명이 잉태가 되듯이 그 같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가 땅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이 된 그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새 생명이 잉태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구원받은 새 생명이고 그것이 또한 자라게도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역사이죠. 이 사랑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셔서 뭔가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부께서 누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땅으로 가겠는가 하셨더니 성자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분도 사랑이시니까요. 그분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간들의 죄와 잘못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인 창조주 하나님께로 함께 인도하시고 싶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자원과 축복을 이 땅의 근거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근거로 해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자원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인간에게 도달하고 당도하고 당신의 사랑이 인간에게서 인정받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정해주기를 인정해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성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통로, 예수님을 그 통로로 예비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누리는 길로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꼭 붙들어주셔서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쑥 밀어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순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은 겉도는 사랑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랑의 진가와 역사를 맛볼 수는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는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완성될 때까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고 낮은 이 몸 속에,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예수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빈약하고 가련한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큰 영광의 세계가 분명하게 완성될 터인데 그것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신을 담보로 우리 안에 붙들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에게 확증됐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자신을 담보물로 잡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떠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를 맛보게 될 때 무엇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확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땅으로의 부르심과 이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협력이 되어서 이 땅 위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난 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모든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잘못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죽음이 바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성취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협력과 성취에 의해서 인간에게 역사하면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내가 무엇을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다, 이것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 또 귀를 열었으니 듣고 보게 된 것이 바로 아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깨닫고 받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먼저 이 사랑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내 안에서 녹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섣부른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식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 한 번 그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전달되든지 전달되지 않든지 그것은 별로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강박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루의 삶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랑에 정말 잠기는 그런 시간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사역을 하기까지 14년 정도의 긴 시간을 혼자서 광야에서 또 고향에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익어서 자신으로부터 터져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낭비된 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게을러서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분명한 것이 정말 친전물로서 자신의 사랑의 친전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을 안 해도 드러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서도 생기는 우리의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녹이기 전에 자꾸만 자신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의욕과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급하게 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거부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라는 그런 원치 않는 별명을 달고 살아야 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중적이다. 사랑 얘기하면서 정말로 보면 사랑을 행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물이 아직 잘 들지 않아서입니다. 이 물을 노란색 염료에다 넣어서 닭광이 아니라 단무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은 아직 노란색이 안 됐는데 자꾸 노란색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나가니까 아직 넌 노랑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자신 노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중적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이도록 자꾸 침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속에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 그냥 빠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고 예수 믿기 전엔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정말로 그 사랑의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내적 환경 속에서 혜택을 이모저모로 받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정말 더 푹 들어가고 싶다. 라는 그런 소망이 생길 정도로 그 사랑에 자꾸 더 탐구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에 더욱더 매료되고 싶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살맛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위기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푹 잠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침례, 세례의 의미입니다. 침례란 침잠해서 잠겨서 물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만, 깡패들을 만나서 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깡패들이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너무 실감나지 않게 얘기했죠. 수많은 질문을 막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질문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정신없이 거기에 휘둘려서 내가 아닌 상태를 말하죠. 이것이 바로 침례의 정말 말하자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절여져서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늪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세상, 예수 부활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막 보게 되고, 그리고 못 누리던 것을 내가 막 심령으로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침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식을 이제 3주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만, 침례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되새기시면서, 그 침례를 증거하실 때,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침전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활의 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을 확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실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의 그 마지막 구절들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센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현재고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메어 있던 족쇄로부터 지금 당장 많이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염려가 있어도, 뭐 세상사에 대한 염려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의심이 생기면 아, 의심이 지나가는구나. 염려가 왔으면 내가 염려랑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염려를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특히 나는 이런 것이 약점이니까 이러지 않으면 안 돼. 꼭 그런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기는 이런 것이 약점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바보 같은 짓 할까봐, 바보 취급당할까봐 그렇게 생기는 두려움이나 또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믿어주고 일이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패란 없는 것이니까요. 상대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침잠해 있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삶을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든지 그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승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사물을 보고 사건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이러므로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 저건 저러므로 저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스타일의 종결 방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을 자신이 해야 속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침례되고 그 사랑에 많이 굴복한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도 승리의 길이 없다.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 아내가 무언가 일을 결정하면 제가 보기에 오를 얻는다, 오를 얻는 결과밖에 뭐 분명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번 보죠. 근데 내가 결정하면은, 그리고 추진하면 8을 얻습니다. 8. 3이나 더 얻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막 주장하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설득되지 않으면 이제 싸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겠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편한 마음으로. 실패될 것 없으니까. 이것이 사랑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돌아가지 않는데 아, 왜 저렇게 미련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저 사람은 조금만 조금 더 애를 쓰면 저를 잘할 수 있고. 그죠? 저 사람은 이렇게만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에 분명한데. 왜 이렇게 할까?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틈만 생기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겠죠? 돌아가도, 지름길로 가도, 그렇게 큰 차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더 큰 사랑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신자의 비밀. 이 비밀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그것이 땅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땅 어디에서입니까? 내 안에서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총체, 인격의 총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 같은 인간의 마음에도 역사하도록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준비 완료하셨고 그리스도의 이 땅으로 오심과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모든 인간의 마음에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침례 속에서 열리는 사랑과 자유와 희망을 향한 부활의 새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실패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변화들,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이런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그 구원의 만남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런 거룩한 삶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거는 무엇에 두고 있는가 한번 성찰하시고 주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나의 의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